성경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Isaiah chapter 1 from verse 1 to 8.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예배 전에 피아노 반주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그 반주 소리에 제가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 내 마음속에 그래도 주님의 청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구나. 참 그 소원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소원대로는 못 살아요. 참 너무 부족해서. 우리는 지난주일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시킬 것이다. 그냥 그 순결이 깨끗하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설레게 하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신부가 되게 할 소망을 주셨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이 소원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기에 이루실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언약을 주신 주님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정말 생명으로 다가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을 거예요. 아마 출지도 몰라요. 휘파람을 불며 노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문 2절에서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시고 곧 이어서 이는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너는 노래하며 소리쳐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남들이 노래하니까 그저 따라서 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또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노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노래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소리쳐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은혜입니다. 본문에 홀로 된 여인, 남편, 자녀 등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지칭하시고 홀로 된 여인은 물론 히브리 민족, 남쪽 유다를 의미하고 그 자녀들은 유다 민족 개개인을 의미합니다. 이 구도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교회의 구성원인 개개인, 여러분과 나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구도 속에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인, 당시로 돌아가면은 유다 나라를 중심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개개인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상당한 무리가 옵니다. 다시 설명하면은 과부되은 것 같은 네 형편이 아들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부와 같은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자녀들이 많아지리라 그리고 그러하리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개인주의가 너무 많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무나 큰 것을 놓치게 되고, 제가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교회나 개인주의가 거대해지면 망합니다. 다시 이걸 제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중요성이 필요하지만 개인주의가 거대해지면 미국 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망합니다. 구약에서는 비록 혈통으로 선민에 속한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민족의 주류를 이루고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주류 가운데 그루터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나타난 구속사입니다. 이 원리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도 적용됩니다. 우선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였음에도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로는 이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이 교회에만은 그런 교인은 없겠다. 모두 다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전제 속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일이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만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참 진정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루어가시는 구원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살피는 일이 큰 의무이지요. 어찌하든지 1절 3절 보면, 오늘은 1절 3절만을 중심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마는 부흥의 약속이 있어서 소리 높여 노래할 것이다 그리야 합니다.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많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홀로 있는 여인은 개인을 의미하지 않고 그때 당시로 하면 유다민족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이 구도 속에서 크게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라고 하는 것에 더 이게 임팩트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에 다 닿기 위해서 개인이라고 하는 걸 적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이걸 명심하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형편을 1절에서는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홀로 된 여인이라 하십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 형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잠시 얼굴을 가리운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이미 이 모습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과부로 홀로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도 많아지리라 하셨고 그 때문에 소리쳐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포로되어서 사는 동안에 자유를 얻어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포로 교화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림의 떡보다도 더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왕국이 그렇게 쉽게 쇠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에서 구출받아 본토에 돌아와 속국이 아닌 자유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당시의 형편에는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기적이며 해산의 수고 없이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홀로 있는 자가 생산한 자녀들이 부부 두 사람이 생산한 자녀보다 훨씬 많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홀로 있는 여자가 법적으로는 싱글이지만 어떤 남자를 만나서 자녀를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 조건이나 자연 조건이 충족되어서 생산한 자녀가 아니라 그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혼자 낳은 기적으로 낳은 오직 은혜로만 낳은 자녀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낳은 자녀보다도 더 많고 강성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남편이 되셔서 자연 조건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자녀를 생산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보내주실 때 그런 거리 교인들을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 삼으신 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 교회는 노래할 수 있죠. 그죠? 장님 노래할 수 있겠지. 그치? 내가 전도해야 해요. 하지만, 전도해서 데려다 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교인 하나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네.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이 교회 이렇게 보내주셔서 설교하게 하신다 하는 사람 됐으면 우리 홍 집사님 나보다 한 주 일찍 오셨다 그러는데 홍 집사님도 그런 자이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흥왕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소홀히 하면 고난을, 진노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거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셔요. 그런데 저는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울어요. 세상 사람들이면 당하지 않은 고난을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잡아 당기시는 손이에요. 고난의 아픔보다도 그 손길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손이 너무 따스운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걸랑요. 그런데 이런 관계에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가오시는 그런 은혜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점에 와서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거두었는가 아니면 노력하도 해도 되지 않던 것들을 거두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인간의 노력의 열매가 아닌 일반적인 원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들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인용하지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은혜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은혜되게 하시며 필라델피아 잔인 장로교회를 은혜로운 성결한 신부로 주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나의 나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은 수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마저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한 자는 자랑하거나 칭찬을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성격이고, 그래서 이런 은혜를 입으면 노래할 수 있게, 소리쳐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지만 제가 은혜로 수고하고 수고도 은혜로 합니다. 그러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하나님, 제가 수십 년간 설교했는데 설교했다고는 기능으로 설교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설교했던 기능으로 설교하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풀노트를 쓰는데 제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풀노트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 다음에 할 때 원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설교를 또다시 하게 될 때라도 새롭게 준비해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지만 넘치는 은혜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장로회가 수만 명으로 부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할 것이고 우리가 그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소리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으면 세상에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노래하게 되는데 하늘의 노래를 노래하며 이 노래를 새 노래라 하셨고 노래하는데 크게 외쳐 노래하게 됩니다. 감격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자랑의 노래, 영혼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찬송할 것입니다. 여기 황폐한 곳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땅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의 대부분이 포로되어 끌려간 후에 그 땅은 전에 누리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땅을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 과부의 자식들을 그리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된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살 곳을 만들어 거기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거민이 많아지리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민이 많아진다는 것보다는 교회를 직접 적용을 합시다.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가 교인 수가 많아지리라, 그것도 참 좋아요. 보다는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는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에 두시고 사람들을 그 안에 들려보내서 살게 하십니다. 황폐한 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니 소리 높여서 찬송할 것입니다. 여기 사람 살 곳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로 들여보내셔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안에서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하나님, 나 설교 한번 끝나고 가는 자 되지 아니하시고 예배의 어떤 한 순서를 담당해서 설교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에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확신 속에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성경을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 번째 설교지만 일반적인 이화를 제가 거의 안 듣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거 참 귀찮아요. 인터넷 찾아보고 찾으려고 하면. 성경에 충분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또 자꾸 이렇게 곁길로 새는데 어쩌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는 횟수가 두 회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때까지만 쓰시고 데려가 주십시오. 쓰실 때까지만 쓰시고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동안에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집사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들어와서 살아나고 지치고 나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소생함을 얻는 그런 교회,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주었더니, 우리 화초 가꾸시는 집사님, 장집사님? 아, 예. 얼마나 멋있어. 화초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우리 장집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시들어가는 화초에 물을 주니 생명이 활동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집사님. 내가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중요한 목사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 오셔서 이 교회가 달라질 수 있는, 그지요? 여러분이 어떤 회중에 들어갔을 때 그 모임이 변화가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하십니다. 합창단에 어떤 멤버가 하나 들어가면 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 그런데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럽니다. 이 교회가 있어서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 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도록 계획하셨어요. 사람 살 곳이 넓어지리라 하셨습니다. 1절과 2, 3절은 언약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그렇게 하십니다. 3절에서는 여인이 좌우로 퍼질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자손, 그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히브리 민족을 뛰어넘어져서 세상 끝까지 뻗어갈 것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보지 못하여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적 교만의 터치에 걸려버렸었지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갇히지 않고 모든 민족들에게로 세계 방방곳곳으로 넓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다시 축복합니다. 견고한 교회가 될 것이니 소리 높여 찬송할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해석을 하고 깊이 좀 넓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 장막이나 말뚝이나 모두 광야에 치는 텐트를 의미하지요. 마치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치고 살았던 텐트 생활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말뚝이 견고하여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게 됩니다.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하였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거나 괴롭혔던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였어도 망하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경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그들이 모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역사 과정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이야기 좀 하지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라면 저는 일생 동안 목사 노릇하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한 해 동안에 제일로 돈을 많이 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할 때 아니고 아파트 청소할 때입니다. 11개월 동안 아파트 청소했는데 아파트 청소하니까 캐시가 15,000불이 남더라고.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내 아이들한테. 야, 내가 취업했는데 밥 잘 먹고 살려고 하면 공부하지 말아라. 청소해라. 내가 청소해봤더니 돈 제일 많이 벌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 말씀은 이겁니다. 청소해도 돈 많이 벌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켜서 밥 벌어먹게 하셨어.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조금 천박한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그죠? 그렇다고 목사가 문홍국 목사가 밥 먹으려고 목사한다 그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또 목사할 겁니다. 왜? 내가 목사한 그것만은 전국까지 갈 겁니다. 영원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사이어티들이 망합니다. 뭐 라이언 클럽이라든지 뭐 골프 클럽도 있지요. 심지어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영원합니다. 교회만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어떤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 영원한 클럽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노래할 만합니다. 나도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소리쳐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엄청난 약속에게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너무 엄청난 약속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감격하였습니다. 도무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기에 실감이, 체감이 너무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것으로 받아 간직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 심지어는 교인들과 신학자, 목사들까지도 인간의 한계만큼만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사람들의 시각적 착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종교의 노래는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노래를 알고 부르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은 자에게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감옥에서도 노래했던 그 바울과 실라와 같은 자들이 전해주었고 우리도 노래할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노래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증거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사람 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는 조그마나마 밑거름이라도 점이라도 하나 찍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명을 사는 교회로 이루고 확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래할 이유입니다. 노래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힘든 일을 하면서도 노래할 것이고요. 우리만의 노래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눈에서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눈물이 흘리면서도 읊조리는 것은 속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힘들어 헉헉거리면서도 어느새 노래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국동 난수집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인 집사님은 그렇게 가난한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하룻밤에 자다 보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찬송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런데 세상에 밖에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옆에 누워 잠자고 있는 남편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거야. 흔들어 봤더니 잠을 깨지 않고 잠자는 중에 찬송을 하는 거야. 너무 미워서 꽉 꼬집었대. 찬송이 그치더래. 그 부인 집사가 은혜 받고 나서서 그 고백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자면서도 이갈지 않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다음 주에 안 오니까. 제가 척추 수술을 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면은 속에 있는 소리를 한대. 아니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수술하고 할 때까지 안 가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일 겁나대. 하나님보다 더 겁나대. 정말 내가 깨어날 때 무슨 소리를 할까? 그 소리를 장로님이 들었으면 이제 당했대. 이제 죽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식을 가다듬지 않고 그냥 내놓았을 때라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소원합니다. 찬송하려고 해서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갖다 놓았는데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 인생에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가지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는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유 붙잡고 찬송하며 사는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꿈에서라도 찬송하게 하소서. 꿈에서라도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이제 오늘 전하기도 합니다. 힘이 들어도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들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찬송하며 가는 이 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수정되는 동안에 이 교회와 함께 그렇게 가는 교회로 인쳐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이끄셔서 60년 동안 60여 년 동안 이어진 이 교회가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풍성한 열매를 아버지 앞에 맺혀드리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허리를 펼 수 없을 이만큼 힘든 삶 속에서도 찬송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형편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노래하게 하소서. 남들이 들으면 미칠까봐, 미쳤다고 할까봐 그래서 소리쳐 못할지라도 읊조리는 영혼의 노래가 우리 영혼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무리숙인 아버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냥 무식 중에서라도 아버지를 향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아니 될지라도 아버지요 이런 저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셔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신부로 사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